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레위기 4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에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정을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허음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의 번제소에 잡을 것이요. 제사장 손가락 그 피를 쥐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과 취하여 단위의 불사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3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열왕기하 4장에 선지자 생도의 아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7절에 보면은 이제 그 여자가 선지자 엘리사와에게 하니 그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그것으로 빚을 갚고 남은 건 너와 내 아들이 생활하라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나가서 이제 그렇게 했겠지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으면 사람을 굉장히 궁금하게 만들어요. 이제 그 여자가 가서 기름을 파는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 거라. 기름을 어떻게 팔았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너무너무 바쁘셔서 그런 생각 못 하지요. 저는 이제 목사가 돼서 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앉아서 성경 생각하고 그거 하니까 이제 밤낮에 쓸데없는 생각도 참 많이 하는데. 그리고 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그때부터 돈이 많으니까, 뭐, 매일 PC방에 갔다든지 이제 그런 이야기. 이제 그런 이야기나 안 그러면 막 뭐, 또 나이키 운동화 사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이제 사실 보면은. 근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가서 이제 그 기름을 팔아서 그 빚을 가고 남은 건 너한테 두 아들 생활하라. 이제 막 그런 이야기로 딱 끝나는 게 성경이 너무 저 뭐야 냉정한 거야. 좀 이야기 한두 마디 더 하지. 아마 성경책이 저 뭐야 두껍지만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 만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 이야기가 막 끝나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뒤에 이제 가늠한 여자가 갔는데. 뭐 전에 가늠하던 그 남자분 내 죽을 뻔했다 다시는 안 맞는다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없고 그 뒤에 뭐 가족들을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이 궁금하고 아쉬워 가지고 그 뒤를 읽어 보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선지자 생도의 아내 이야기 그 뒤에 딱 보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그한 귀한 여인이 저를 청하여 강간의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그리로 음식을 먹으러 갔더라. 그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항상 우리에게 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지 내가 안 오니 우리 그를 위해 담에 작은 집을 짓되 뭐 책상을 만들고 글상을 만들고 침상을 만들고 등불을 켜고 그 이야기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깜짝 놀라서 보니까 그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의 연속이더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그 여자가 이제 처음에 엘리사 앞에 나올 때 자기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종으로 팔려간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 그 문제 다 해결된 뒤에 이제 수넴 여자 이야기 그 이야기 여자 이야기 계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넴 여자가 어떠냐 막 엘리사를 위하여 집을 마련하고 침상을 만들고 걸상을 만들고 등불을 켜놓고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집에 막 거하게 아주 편안하게 했고 그 다음에 엘리사로 말미암아 그 수넴 여자가 아기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아기를 얻고 난 뒤에 아기가 죽었을 때 엘리사로 말미암아 그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여자가 전에는 그 이제 그 뭡니까 그 이제 그 아들이 팔려가기 그 전엔 자기 따로 살았다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과정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이제 4장에서 그 이야기는 5장에 무슨 얘기 나오는지 나만 장군 이야기 나오지 그죠? 맞습니까? 그래요? 남한 장군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너는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라. 저는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해서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이 그래서 문둥병이 낫는 이야기가 딱 나와요. 그래서 문둥병이 나와가지고 이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이 엘리사에게 가서 예물을 드는 예물을 받지 않잖아요. 그제 아람나라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람나라에 돌아가서 네 남한 장군이 어떻게 했는가 보려고 하는데 그 뒤에 전혀 안 나오는 거라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5장이 끝이 나고 열왕기하 6장이 딱 됐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그한 것이 너무 좁으니 우리가 요단에 가서 제목을 취하다가 집을 짓자 하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장에서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자기 집에 그 뭐야 두 아이가 종으로 팔려 그 문제 해결되고 난 뒤에 이제 그 뒤에 수넴 여자가 선지자 엘리사를 위하여 집을 마련하는 이야기하고 열왕기하 5장에서 나만 장군이 그 문둥병에서 나은 뒤에 그 육장에 가서 역시 또 집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제 와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그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막 고통한 죄 사함을 받고 난 뒤에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밖에 없도록 이제 하나님 섭이 뜻이 그렇게 이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 사함을 받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나 예수님이 해결에 도우시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제가 김천에 집을 얻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잘 모를 거다. 집을 얻을 때 그냥 얻으면 안 된다. 네가 은행에 보통 집을 다 담보해놓고 그 다음에 너 집을 놓으면 너한테 집을 내주면 네가 그 집 가서 전세값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네가 집을 계약하지 말고 알아놓으면 내가 등기 열람을 해가지고 담보가 잡혀 있으면 그 집은 해서 안 되네. 네가 그래 해라 하고 이제 아버지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 막 제가 군에 갔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때 내가 뭐냐면 아버지. 제가 어린애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 제가 얻은 집이 은행에 꽉 잡혀있는 집을 얻었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를 못한 거예요. 나중에 결국 이제 그 집 은행에 넘어갔고 돈 한 푼도 못 받았지. 20만 원 그거면. 진짜 제가 그때 그만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분명히 알고 그런 걸 우려해서 얘기하셨는데 지금도 내가 그때 미쳤지. 내가 왜 그랬지. 진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은행에서 지점장이 틈만 있으면 내게 집을 비켜달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뭐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우리 아버지한테도 그 아버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나 이랬는데 참아야지 제가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이 은행에서 완전히 넘어가게 됐고 지점장님은 틈이 있을 때마다 찾아와가지고 박형 집을 비켜달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일찍 대구에 집회를 딱 가방을 들고 나오는데 지점장님이 나를 찾아왔다가 없으니까 이런 새벽에 온 거예요. 박형 그래서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박형 오랜만입니다. 예. 지점장님 참 죄송한데요. 제가 아무 준비가 되고 지점장님께 별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형편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 대구에 볼 일이 일찍 가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면 가시라는 거죠. 나 따라가겠다고. 그 김천역에 가서 제가 이제 김천 그 버스 터미널에 가서 버스표를 사니까 진영이 버스표 사더니 옆에 딱 앉는 거예요. 아, 이분들 나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전도 그렇게 했어. 막 대한민국 다 구원받을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버스를 타고 김천서 대구까지 가는데 요즘 한 시간 채 안 걸리는데 그때는 한 두 시간 걸렸어요. 실장님이 저한테 박형 그러면서 그 이제 집이 은행에서 이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서 돈을 못 받고 이제 그 어려운 사람 쭉 집을 이제 비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런, 이건 뭐 어디가 내가 잘못한 것인데.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딱 듣는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건 네가 해결할 수 있나. 주님 마음에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죠. 누가 해결한? 주님이 하셔야죠. 그럼 너 이 사람한테 내 주님 이야기 왜 안 하냐? 내가 진영님한테 예수 믿는 소리 안 했거든. 왜요? 그 이야기 하면 내가 불리할 것 같은 거라. 그리고, 어려운 일 당하면 맞으면 막, 어거지라도 좀 써서 하려고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어거지 쓰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 내가 전혀 안 했거든요. 진장님 앞에 그 이야기 듣는데, 주님께 내 마음에 이건 네가 해결할 수 있어? 주님 없죠. 누가 해? 주님이 하셔야죠. 그건 너 왜 이야기 안 하냐? 제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하기를 했어요. 주님 참 죄송한데 내가 이 문제를 소상하게 우리 주인한테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 주인에게는 아무 기별이 없어서 그런데 주인에게 기별이 올 때까지 좀 주인 지장 좀 참으시 기다리셔야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럼 깜짝 놀랐어요. 박형님 주인이 계셨느냐고. 아, 주인이 계신다고. 어디 계시냐고. 하늘나라 계신다고. 예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신장님, 그때 우리 버스가 외관을 통과할 즈음 외관 막 도착했는데, 나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김천 돌아가겠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뭐래. 박형, 하나님 앞에 기도 한 주에 더 열심히 좀 더 기도해서,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내가 박형 믿는다 하면 그냥 돌아가 버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 듣고. 내가 이제 무슨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닌데 주님이 나의 마음을 끌어가는 게 너무 신비한 거예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다가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 금리 해결했는데 그 뒷이야기가 사르밧 그 수넴 여자가 엘리사의 집을 짓고 이제 한 집에 살면서 자기 집에 일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구나. 성경이 정확하게 나에게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나만 자우리 문둥병이 딱 낫고 나니까 11개와 5장의 이야기 있고 11개와 6장에서 선지자 생도가 좁으니까 당신과 그 함께 그할 집을 새로 짓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 그하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는 그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비해요. 제가 그날 그 이후에 김천에 돌아와서 새벽마다 제가 다락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근데 그날 아침에 기도 드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냐면, 너 집으로 돌아가면 나가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새벽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침 먹고 집 앞에 딱 나갔는데, 2층 새 놓습니다. 하는 번에 2층이 우리 마음에 너무 드는 좋은 건물이 있는 거예요. 가격이 얼마냐면 이렇게 전세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단돈 뭐 20만 단돈 만 원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손을 들어서 흔들어보면 하나님 안 잡혀요. 눈을 떠서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보고 안겨 써봐도 하나님 안 보여요. 그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날부터 반드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 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라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누구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서 일하는 그게 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죠. 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일. 한 얼마를 지났어요. 그날 아침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 달이 좀 더 지났을 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오늘 여름에 우리들의 행사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집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날 내 마음속에서 너 얼마 전에 봤던 그 2층 집 그게 어떠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집 너무 좋지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 집 벌써 나갔을 건데 너무 싸고 건물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그 집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그 집을 나에게 주시겠구나. 아침을 먹고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거기 다 새 놓습니다. 여전히 붙어 있더라고요. 의심 없이 안에 들어갔어요. 어른들 안 계시고 아이들만 있는데 너 아버지 어디 가셨냐? 어디 나가셨다고. 나 2층에 2층 건물 빌려 온 사람인데 오늘 저희 아버지 좀 계시라 그러는데 아버지한테 오겠다고. 하나님 그 건물 나에게 주시겠다는 마음에 믿음이 딱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막 사탄이 주는 생각도 휘말려 그렇지. 여러분 고요하게 내 마음에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이 내게 말씀한 그 음성이 들려요. 마음속 기도하면서. 그날 저는 그 집 내게 줄 확신했기 때문에 찾아갔어요. 주인 아저씨가 40대 한 중반쯤 되는 어른이신데 기도 자각이 아주 땅땅하게 생기신 분인데 제가 이제 같이 앉았거든요. 그분하고 앉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꼭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로 이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도시 시민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내가 20만 원 전세 들었는데 그 집을 은행에 있는 건물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집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집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집을 나에게 주시려면 주십시오. 제가 동정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이 집 아니면 딴 집 주고 싶은데 주고 싶으면 주십시오. 그분이 눈을 감고 한 5분 정도 생각을 얼마나 그 시간이 긴지 대단히 빨리 이야기하시지 싶은데 그러니 그분이 이제 입을 여시는데 나는 시내에 지자동에 있는 지자교회 장로입니다. 하나님 국도변에 내게 이런 건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종이 쓰신다는 내가 어떻게 맡겠습니까? 쓰십시오. 그런데 그 장로님 따님이 안방에서 피아노를 치는데 제 피아노 치는 참 듣기 좋아하거든요. 찬송가를 치는데 막 딱 타이밍이 맞아요. 내 마음에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돈 한 푼 없이 그 집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참 인사하고 언제 이사 오겠냐고 내 목요일쯤 오겠다고 그래 인사하고 이제 나오려는데 그분이 나한테 말하면 만일에 빈손으로 오면 서로 좀 미안하니까 얼마라도 좋으니까 돈을 마련한 대로 좀 해가에 왔으면 좋겠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8만 원 그랬어요. 내가 8만 원 칸 나도 왜 그러지? 뭐 칸은 손이 입에 갔는데 이미 늦어서 8만 원 그랬어요. 그분이 저를 보고 8만 원 좋습니다. 오십시오. 단돈 만 원이 없네 우리 저에게요. 제가 내가 왜 이야기를 했지? 왜 8만 원 그랬지? 그래야 이제 막 제가 또 근심이 된 거예요. 한편은 너무너무 좋은데 이 8만 원이 월요일인데 목요일까지 어떻게 해결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제 8만 원 주십시오. 그런데 목요일 날 이제 낮인데 낮에 아, 그 전날 수요일인가 보다. 수요일 날인데 낮인데 어떤 부인이 자서 아, 이 집 같은데 가니까 보니까 앞면에 있는 집인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집을 얻으려고 어떤 집을 계약하러 계약금 5만 원을 줬는데 알고 보니 그 집이 막 너무 이제 빚쟁이들이 많아서 우리가 계약을 취소했거든. 그 이제 계약을 취소 5만 원 돌려받아야 하는데 그 부인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그 가서 어렵게 어렵게 부인을 만났어요. 부인을 만난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막 빚쟁이들이 막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저 말고도. 근데 이제 저녁 때 그 부인이 와서 만났는데 그 부인이 날 보고 선생님 참 미안한데 제가 돈이 나올 길이 없습니다. 혹시 선생님 괜찮으시면 우리 장롱 가져가시겠습니까? 장도 가져가시면 뭐든지 마음대로 좀 가져가십시오. 돈이 없어 내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오면서 아예 그 집 돈 받으러 생각 안 했거든요. 뛰려고 맘먹었거든요. 근데 그날 그 부인이 500원짜리로 4만 5천 원을 가져왔어요. 4만 5천. 그래야 그걸 막 그 수건, 가재 손을 싸가지고 와서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가 돈이 4만 5천이 생겼는데 이 돈 가지고 집에 가면 누구한테 뺏길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 돈 다 띄워먹어도 선생님 돈은 못 띄워먹겠다 그러면서 5천 원 다음에 드릴 때 우선 이것만 받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지점장님 찾아갔어요. 국민은행 지점장님을. 지점장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주셔서 내일 이사할 테니까 사람 보내서 집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고 인계받도록 그래주셨습니다. 그 진장님이 저를 딱 보더니 박형 말이야. 박형. 내가 박형 같은 젊은 분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김천수 국회의원 나가려고 하는데 박형 내가 이거 미안해 못 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대. 막 건고문이에요. 돈을 막 세아리는 거예요. 그걸 내 보겠다에 딱 넣어주는데, 진짜 여러분, 그때 이제 그 관두시지 마시지 하는 게 이제 그럴 때 하는 소리인데, 그래 막 커피 마시고 하라 그러는데, 막 돈이 궁금해 빨리 오고 싶은 거라 그냥 꺼내 세릴 수도 없고, 꺼내 세려 이렇게 적어요. 돈에 주시지. 진짜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 막, 지금 남녀 계시라고, 박형. 부디 훌륭한 사람 되라고 말이지. 젊을 때 다 그럴 수 있다고 말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와가지고 딱, 돈 딱, 딱 써요. 만 원인 거예요. 그래, 이제, 저들이 돈이 6만 5천 원이 됐죠. 제가 참 주님 앞에 그 5만 5천 원이 됐죠. 4만 5천 원. 그래, 이제 그, 제가 아는 분이 김천에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 친구분인데 어려운 일 당했다고 하는데 내가 도와줄 수는 없고 내가 노는 돈이 한 2만 있는데 갖다 쓰라고 못 갚으면 어떡하겠느냐고 돈 되거든 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막 고맙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만 원 하고 이제 집에 있는 돈 다 끌어가지고 하나님 하루 사이에 그 8만 원 그 금이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도 우리 집에 일하는 분들하고 형제자매 참 많았는데 그날 이제 이사를 하는 날인데 전 막 이사하는 거 싫더라고요. 이사를 안 하고 형제도 이사하라고 탁 시키고 성경책 들고 혼자 시내 전도하러 나갔어요. 어떤 가정에 들어가서 그 장로교 집사님인데 오 내내 복음을 전했어요. 그 저녁때가 돼서 지금 이사 다 했겠다 싶고 돌아오려고
딱 나섰는데 비가 막 부슬부슬 오는 거예요. 지사님이 저보고 아이고 어떡하지요? 우리 집에 우산이 없는데 좀 이따가 비 그치거든 가시죠. 제가 비 그칠까 그냥 괜찮습니다 하고 이제 성경책 딱 가슴을 품고 막 오는 거예요. 오면서 비 그치면 우산 없어 어떡하지? 비 그치면 가시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그러다 내가 뭐냐면 오면서 예수님도 더 비 올 때 있었을 텐데 비 안 맞았겠습니까? 비 좀 많이 묻었습니까? 그냥 내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어요. 그럼 제가 이제 길을 걸어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새로 이사갈 집에 오는데 막 가슴이 그렇게 뜨거운 거예요. 주님 당신 세상에 계실 때 집 한 채 반칸 없으셨죠? 하루 종일 말씀 전하고 저녁에 피곤할 때 감동산에 가서 주무셨죠? 제가 요즘 이제 사는 그 리치빌 가는 그 집이 너무 좋은데 자주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이런 집이 있었다면 진짜 이 집 예수님께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 집이 좋아서. 우리 집에 방이 네 개예요. 방이 네 개인데 방 하나 예수님이 혼자 주무시면 되겠더라고요. 나머지 세 개 제자 12명이니까 한 방에 네 명씩. 우리 집에 샤워장이 좋아서 예수님 하루 종일 말씀 전하고 제 피곤하면 샤워하시고 좀 편히 쉬시면 좋겠고 예수님 감람산에 주무시고 아침에 나오실 때 거기 어디 뭐 세수할 때가 있었겠습니까? 머리 감을 때가 있었겠습니까? 옷을 빨 때가 있었겠습니까? 주님, 당신 세상에 계실 때 집 한 칸 없이 방 한 칸 없이 사셨는데 내 같은 인간이 뭔데 당신 나에게 이런 집을 주십니까? 그날 그냥 막 피를 맞으면서 울면서 그 집까지 왔거든. 하나님께서 나와 한 하나가 돼 내가 한 집에 산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한 집에 같이 산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마음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모든 문제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한다고 성경에 기록돼. 제가 지금도 그때 있지 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막 비 맞는 거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막 비를 맞으면서 제가 걸어가면서 정말 여러분 그 이제 장로님 얼마 전에 우리 여기 교회도 한번 오셨어요. 그 저기 여기 제가 5층에 살 때 우리 집에 와서 이제 그 어떻게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그 지자교회 목사님이 내한테 연락해 장로님 전화번호 같이 주고 그래가지고 장로님 통화를 하고 그래서 재작년에 그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구미에서 돌아 제가 저 이제 그 이제 문상 가고 또 부조도 하고 참 고마운 마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아드님이 구미에서 학교 이제 교사로 있는데. 작년 크리스마스 칸타타 할 때 아들 초대 같이 저녁도 먹고 칸타타 같이 참석하고 이제 그랬거든. 막 그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너무 감격스러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도 예수와 같이 있으면 아무 문제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병들어도 주와 함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예수와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그 문제를 당하기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음이 진짜 힘을 누릴 수가 있고 자유로울 수가 있고 평화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을 어제 그저께 주일 갔는데 주일 저녁에 김성훈 목사님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김성훈 목사님 어머니하고 저하고 그 어떻게 만났느냐 하면은 김성훈 목사님 어머님이 옛날에 그 간호사였었어요. 삼례 보건소에 이분이 근무를 하셨는데 그 삼례 보건소에 근무할 때 그때 삼례에 어떤 그 젊은 가족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 이제 처녀가 김성훈 목사님 어머니한테 언니, 언니가 참 잘 따랐는데 이제 이민을 가기로 하고 이제 짐도 전부 다 미국에 붙이고 이제 집도 다 팔고 했는데 딱 가려고 해도 잘 안 돼가지고 한 1년 동안을 늦게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처녀하고 그 남동생 둘하고 세 사람이 갈 데가 없는데 김성훈 목사님 어머니가 그 사람들을 자기 집에 데리고 1년 동안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줬어요. 하여튼 그분은 선하기로는 대단한 분이에요. 너무 선이 좋아. 예수님 선이 별로 덜 필요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처녀가 독일에 간호사로 갔다가 독일에서 이제 무슨 이야기 들었냐면은 한국에 이런 복음을 제가 박옥수 목사가 있다는 걸 알고 자기를, 자기 집에, 자기 세 식구를 1년 동안 재워주고, 먹여주고, 친동생처럼 해준 그 언니, 언니라고 부르는 그분에게 갚을 길이 없어서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니, 간호사가. 자기는 복음을 잘 못 전하고. 그분이 이제 그 간호사 대구에 왔었어요. 나를 찾아서. 동대구역에 딱 내려 전화번호부를 탁 뒤져서 박옥수란 이름을 찾으니까 뭐 다섯 명인가 있는데 세 번째 이제 내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처녀가 이호영이라고 하는 처녀인데 그래서 와서 저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주에 사는데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됐는데 이제 막 문제가 생겨 1년 늦게 가게 돼 우리 세 식구 갈 데가 없었는데 그 언니 내외분이 우리를 재워줬습니다. 내가 이제 갚을 길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고 난 복음을 못 전해요. 박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가 제가 그날 이제 그 처음으로 전주 처음 갔었어요. 그때 가요. 그래 이제 전주에 가서 김선 목사님 집에서 3일을 자면서 먹으면서 복음을 이제 그 이제 부모님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주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 어제 그저께 주일날 이제 월요일날 아침에 김성훈 목사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지난 과거 이야기를 그 이제 전주 교회에서 이모 목사님 앞에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박 목사님 만나 구원을 받고 우리 가족이 복을 받은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이 이제 큰 아들이 김성훈 목사고 둘째 김영건 장로 우리 교회에 있고 이제 셋째 아들 그지만 아들만 셋인데 김지연 목사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 선교사들 그러면서 이제 그 김성훈 목사 어머니께서 저에게 감사하다고 하며 지난 간증들을 쭉 하는 제가 이제 그때 일어났던 일을 쭉 들어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 베푸셨지만 그 자매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가족들을 축복한 그 이야기를 쭉 듣는 내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 정말 하나님께서 김호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셨구나. 이제 막 그 이야기를 쭉 들었어.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이 가장 섭섭한 것은 나는 너희들을 내 자녀로 생각, 내가 아버지로서 모든 걸 다 하는데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왜 내게 맡기질 않느냐? 왜 내게 너 역사의 기회를 주지 않느냐? 왜 너희들이 다 너희를 챙기느냐? 제가 지난 과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뭐 잘났든 못났든 추하든 더럽든 예수 안에 들어온 뒤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이끄시고 지키시며 도우시는 걸 너무 명백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당면하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요, 예수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지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문제를 막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정말 제가 마음에 여러분 깊이 깨달아요. 오늘 저희 김봉진 형제 내외가 저 찾아와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한 2, 3년 됐나요? 김봉진 형제 집에 새벽에 갔거든요. 그 딸 때문에. 근데 그 따님이 그때 볼 때 진짜 변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 그 따님이 참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아들과 전화를 한 10분 정도 했나요?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그 아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게 너무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김형제한테 얘기했어요. 김형제 옛날에 구미에 전자공고 있을 때 우종기 목사 같이 같은 반이었고 그래가지고 우정기 목사 전, 그때 이제 전자공고 있으면서 구미 전자공고 학생들이 많이 구원을 받았거든. 그래서 김영재 내가 늘 그 총각 때 봐가지고 그때 늘 봉진아, 봉진아 가고 야, 봉진아 임마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아주 중년이 돼가지고 그래도 그때 생각해서 제가 막 그때가 생각이 나서 김영재 진짜 제가 스스럼없이 막 내가 말도 함부로 하고 막 그러거든요. 김영재가 자식 키우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김영재 자식 키우고 있는 걸 분명히 보이는 거라요. 여러분 내 자식 내가 키운 거 아니고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고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예요. 제가 대우했을 때 지금 캄보디아 선교사 캄보디아 선교사 김 그 하철 목사 사모 김태란 사모가 우리 교회 처녀 자매로 나오면서 그때 이제 경북대학교에 이제 수간호원이었었어요. 어느 날 그 김태란 자매가 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여기 장로교 장로님 한 분이 여기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와서 복음 좀 전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그 병원에 갔었거든요. 경북대병원에. 그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아들도 장로님인데 경주에 있는 분인데 아버지가 막 자기 아들은 걱정을 하는 것이 기에 귀가 아파가지고 귀에 고름이 있는데 이거 수술해야 하는데 부귀가 빠져야 수술하는데 부귀도 안 빠지고 그 고름이 내로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면서 막 아버지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 제가 그때 이제 집회를 가는 길인데 가다가 그 병원을 들려가지고 그러니 막 기가 어두워요. 막 병원에 떠나가는 과음을 지르며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구원을 다 받았어요. 그 구원받고는 제가 이제 안수 기도를 하고 갔는데 그날부터 이제 부기가 딱 빠져 수술해가 이제 다 치료를 했어요. 어느 날 제가 있는 아파트에 그 장로님 내외분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 목장 우유 한 통 들고 그 다음에 뭐 선물 잔뜩 들고 그럼 오늘 막 저도 너무 기뻤어요. 그분이 막 목사님 제가 목사님 가시고 난 뒤에 막 기가 나가요. 근데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집회 한 주간 해주십시오. 그 장로님이 이제 그 경주 석장교회 그 가서 제가 한 주간 집회를 했거든요.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해쯤 지나선가 몇 년 지냈는데 여름 수양회인데 여름 수양회 그때 뭐 1차만 하니까 수양회 또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해운대 저희 누님이 계셔서 우리 아이들 해운대 이제 해수욕하러 갔었어요. 한 3일 그 누님 집에 있으면서 바로 해운대 앞에서 이제 해수욕하고 이제 막 누님이 뭐 해물탕 사줘서 먹고 이제 막 그래 왔는데 딱 귀가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귀가 아프고 귀가 벌겋게 부은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귀가 좀 이렇게 부었다 그러면서 아내가 그 약 하나 먹으면 그러면 가라앉히면 약 줄까요? 물어보는데 그때 우리 교회 형제 아미들이 그때 막 암에 걸린 분들 믿음으로 낫고 그랬는데 암도 낫는데 이거 뭐 주님만 믿음으로 낫지. 그래 약을 안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귀가 점점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겋게 부었어요. 그래야 이제 수양회 하는데 이제 막 귀가 붓더니 매기 때에다 쾅쾅 쑤시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귀에서 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전주사 수양회인데 김소원 목사님 집에서 내가 숙소인데 김소원 목사님 어머니 막 입을 깨끗했는데 베개도 세도했는데 그 내가 이제 자매님 솜 좀 주십시오. 그걸 왜 그러냐고 목사님. 귀에 물이 나. 목사님 귀에 물 나면 안 좋은데요. 귀에 물 난 거 안 좋은 건 누가 몰라요. 다 아는 건데. 그래야 이제 제가 이제 그 점심을 먹고 혼자 방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석장교회 그 장로님 고름이 귀에 들어가면 죽는다 하던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다 정말 귀가 먹으면 어떻게 되지? 이러다 내가 고름이 귀로 들어가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지? 막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인데 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이 내가 죽는 게 필요하면 죽게 하실 거고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하면 살게 하실 거고 내가 귀머거리가 돼서 유익하면 귀머거리 되게 하실 거고 복음 전에 귀가 밝은 게 좋으면 귀를 밝게 주님이 알아 하실 건데 내가 지금까지 아무 쓸데없는 걱정했다는 생각이 예수님 나에게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시잖아. 그래서 제가 그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 그 피로 나를 사셨고 이 몸의 주인은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귀머거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귀머거리 되게 하십시오. 제가 귀머거리 된 상태에도 당신을 섬기고 싶고 길을 밝게 하고 싶으면 길을 밝게 내가 밝은 주님 당신이 밝게 내가 밝은 걸로 밝은 길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고 주님 나를 절뚝발이를 만드시면 내가 당신이 원하는 절뚝발이로 내가 복음을 전할 거고 주님 나를 죽이시길 원하면 나를 데려가시면 그걸로 제가 만족하지. 내 운명을 지은 주님 당신이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게 무슨 일을 당케 해도 내게 유익함을 주실 줄을 마음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진짜 내 몸 다 던져버렸어요. 정말 그날 주님 내 길을 멀게 하니 내가 막 기 밝으려고 애쓰고 싶지 않고 그냥 길을 드리고 싶고 주님 내 눈을 빼가시려면 내 눈을 그냥 빼드리고 싶고 내 생명을 취하고 취하고 주님 당신의 것이니까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건 난 당신의 몸입니다. 진짜 평안했고 여러분 제가 좀 더워서 정신으로 낮잠을 한 30분 잤어요. 잠을 딱 깨서 일어나면서 혹시 귀에서 물이 나와서 그 자매님이 깨끗한 백연잎이 얼룩졌겠다는 생각이 들어 딱 백연잎을 깨끗한 거예요. 귀를 만져 깨끗한 거예요. 귀를 막 만져보니까. 한 30분 사이에 기를 콱콱 맥이 뛴다고 쑤시고 고름이 나고 하는 기가 깨끗해졌어요. 그 이튿날 우리가 강에 침례식 갔어요. 다리 밑에 강에 침례식을 하는데 침례식 마치고 제가 물속으로 막 깊이 들어간 거예요. 수영을 하면서. 형제 하나가 목사님 기 아프잖아요. 내 기 아픈 거 알거든요, 형제가. 그 물속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 아, 하나님 다 낫게 하시, 깨끗해. 그 다음날인데요. 내가 내 길을 위해서 조심하고, 내가 막 내 길을 위해서 애를 쓰고,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식을 위하여, 내가 뭐, 내 장래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저희 우리가 내가 한 이야기 11개 하에서 선지자 생도회가 자기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려도 그 문제 해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수넴 여자 이야기 뭐냐면 수넴 여자가 엘리사가 자기 집안 엘리사와 함께 지나면서 아기도 얻게 되고 또 아기가 죽었을 때 아기를 다시 살리는 무슨 문제가 일어나 다 해결한 그분과 함께 지나는 그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그날부터 여러분 하나님과 한 집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이나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간에 그 문제 이상도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믿어보세요. 막 그때 처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문제가 생긴데 이건 하나님 문제 내 문제 아니고 맡기면 맡기려고 해도 막 내 속에 이래가지고 더 커지면 어떻게 문제 이러면 어떻게 막 사단이 그런 생각을 줄 거예요. 그 생각을 배제하고 나 이제 내 생명 전부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살아서 일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한번 대구에서 음악회에서 갔는데 그래 오후에 제가 도착해가지고 음악 뭐 준비하고 거기 이제 뭐 조명 이제 그 음향 막 테스트하고 하는데 내가 둘러보다 있는데 우리 김종민 형제가 찾아와서 목사님 저 형님 내외가 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여기까지 와 차에서 내리질 않고 차 안에 있는데 목사님 수월했지만 봉고차까지 좀 가서 형님 내외하고 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고 봉고차 가면 그 형 내외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 이야기를 좀 하다가 우리 여기가 좀 방에 들어 얘기해서 이제 그 대구 교회 이제 그 사택에 와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김종민 형제 형이 나 목사님 제가 강도 짓을 했습니다. 그럼 무슨 짓을 강도 짓을 했다고는? 근데 자기가 회사에서 쫓겨났다 하더라고. 쫓겨나도 까지 이 세상 뭐 쫓겨나면 못 살아 이제 살려고 이제 하는데 회사에 쫓겨나는데 막 직장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래요. 그래서 하다 하다 안 돼서 이제 뭐랬나 아파트 관리실에 가서 일을 하는데 아파트 관리실에 막 진짜 못 해 먹겠는 게 그 막 주부들이 자기를 너무 무시하고 바로 며칠 전까지는 자기 괜찮은 회사 사원이었는데 아파트 관리실에 있다고 막 여자들이 자기를 경멸하고 막 무시하고 막 이런 거 쓸 때는 시기고 막 분통이 터져 못해 먹겠다. 물론 마음 안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분해서 자기를 퇴직시킨 사람에게 보복을 하려고 칼을 들고 어느 날 D-Day를 정해서 제가 찾아간 거예요. 아파트 딱 그 집에 딱 가서 들어가려고 생각하니까 뭔 생각이 드냐면 내가 보복을 분명히 들키겠다. 그 사람이 날 퇴직시켰으니까 저 사람 내가 걸리겠다 싶어요. 그저 그 옆집을 딱 들어갔어요. 배를 누르니까 안에 누구냐고 그러길래 관리실에 왔더니 여자가 문을 열어줬는데 마침 여자가 혼자 있는 여잔데 칼을 딱 목에 대고 돈 내놓았겠대. 그 여자가 발발발발 떠는데 강도질을 처음 하니까 자꾸 무서운 거라요. 그래서 이제 손을 뒤로 내놓으라 그랬대요. 손을 뒤로 내, 손을 이제 뒤로 내놔요. 손을 이제 끈으로 꽁꽁 묶었다. 강도 이제 처음 하니까 또 이제 괌 지르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수건과 입을 막았어요. 그때까지 여자가 고분고분 듣다가 입을 넣은 손가락을 꽉 깨무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데 도망쳐 나온 거예요. 나와서 아파트 앞에 딱 내놓은 차를 세워놨는데 차가 어디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주차 위반에 따라 경찰서 끌고 왔어요. 그래 이제 경찰서가 차를 찾아가지고 벌금 내고 찾아가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이제 그 내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우린 망했다고 밤새도록 부부가 손붙잡고 울었다 하더라고. 그분들 생각하다 뭔 생각하냐면 박 목사님이 해외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외국의 사정이 밝을 거야. 박 목사님에게 보다 외국에 우리 도망가서 한평 살 수 있는 장소를 제공받아야겠다.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날 아침에 뭘 읽었냐면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 읽었어요. 그날 아침에 탕자 이야기 읽으면서 어떻게 읽어봤냐면 탕자 이야기 읽으면서 아들이 일할 때와 아버지가 일하실 때가 딱 나눠지는 거예요. 탕자 이야기에서. 아들이 일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우리에 가서 굶주리고 이제 돼지문 지엽열 맺고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일하실 때 보니까 가만 없어도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 먹고 막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 지금 내가 그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들이 일할 때와 아버지 일할 때 그걸 내가 깨달으면서 내 마음에서 내 삶 속에 내가 일하는 다만 아버지만 일하게 해야겠다 그 마음이 딱 들어버려 마음에 확실한 믿음이 들어왔어. 그런데 이제 그 김종민 형제 형님 내외가 딱 그 이야기 할 때 내 마음에서 김종열 씨 당신이 아들이 일할 때 대주리에 내가 지금 당신이랑은 강도질한 것밖에 더 있느냐. 이 문제 잘 해결하는 분이 계신다. 내가 그분 소개해 줄까 그랬거든. 이 사람이 변호사 소개해 줄 줄 알았던 거야. 좋게 달라고 하더라고. 내가 이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분 없다. 그래서 누가 한번 15년 앞에 쭉 설명을 했어요. 봐라. 자기가 일할 때 결론적으로 대주리 가서 고생하고 굶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였는데 아버지가 일을 얼마나 좋으냐. 김종렬 씨 당신이 일한 결과에 강도질밖에 없는데 지금부터 하나님이 일하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 너무 아름답게 처리해 주신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나 이렇게. 맡기겠다. 그러면 그런데 막 저녁 사항이 들어왔어요. 그날 이제 막 대구에서 저 왔다고 브루스타에다가 소고기 막 구워주는데 내가 소고기 구워가지고 먹으라고 주었어요. 오늘 먹고 저희 음악회 참석하고 내일 아침 부산 가서 경찰서 자수하라고. 혼자 가지 말고 변호사 한 사람 데리고 자수하라고 그랬어요. 그 부인이 그건 안 돼요. 무슨 소리 한대 물었습니까? 우리 아들한테 아빠가 강도질했다는 얘기 할 수 없어요? 항상 내가 여자들 어떻게 지금 그게 문제냐고. 그게 문제. 내가 막, 뻑! 그랬거든. 막. 그게 막, 거기 푹 숙이더라고. 암만 여자지면 어떻게 막 속이 지금 그 문제가 다스릴 거냐고 말이지. 강도질을 했는데 강도질한 거 어떻게 숨길 거야? 아이들에게 법원에 다 감옥 가야 하는데. 김용호 씨 내 말 다르겠냐고. 내 말대로 하겠다. 그렇게 해라. 나는 거짓말해도 성경은 거짓말 안 한다. 이 문제가 정확하게 당신 손에 있을 때 하나님 일 안 하신다.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 손에 넘어가면 그때부터 당신 쉬어도 하나님 다 해결하신다. 만일 그래 안 하면 이 성경 거짓말이다. 성경 미쳐 다 찢어버리라. 만일 그래 안 되면 반드시 된다. 하겠냐고 하겠다. 저기 먹자고. 그냥 구워가지고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좋았어. 그러나 저에게 음악회 참석하고 잘 가라고 부산 경찰서 가서 전부 자수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혁을 10년 살게 하면 하나님 살게 하셔서 10년 살고 무기징역 사는 무기징역 살고 사형 나면 사형 나오고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한번 맡겨봐라. 그날 그분이 제 얘기 듣고 이 진짜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 일하겠다. 그 믿음이 딱 들었어요. 경자수가 딱 자수를 했어요. 그 여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형사들이 와서 집을 줄로 지어가지고 가로세로 1m 커서 지문 3개를 찾아갔어요. 잡히는 건 뭐
거의 뭐 며칠 남 안 남았는데 딱 자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신기한 게 이제 그 부산 지방 뭐 법원인지 거기에 지청에 근무한 우리 경찰관 형제가 있는데 그 이제 서류가 11명 있는데 그 서류 형제한테 딱 왔는 거라지. 그 이야기를 형제가 미리 들었어요. 보니까 김종열 씨라고. 그 형제가 쭉 조서를 썼어요. 그대로 조서를 썼어요. 그 처음에 이제 검찰에 넘어가서 경찰에 조사를 받는데 이제 유치장에 있는데 그 이제 요새 감방장이 당신은 왜 들어왔느냐고 묻더래요. 자기 이야기를 쭉 했대요. 감방장이 한번 내 이야기 들으라고. 그래 얘기하면 벌이 굉장히 중하고 내가 계획적으로 했다고 하지 말고 그냥 아파트 올라가서 즉흥적으로 그때 순간적으로 범행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랬다. 계획적으로 한 죄는 벌이 굉장히 크고 순간적으로 한 건 벌이 적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알았다고. 그랬던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 이제 감방장이 시켜준 그대로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그냥 그 아파트에 왔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일어났다니까. 경찰 화를 이 자식 이거 맛 좀 봐야 알겠나냐 하더니 막 들어가 있어! 하면 막 탁 철장을 열고 집어넣더래요. 철장 안에 가서 아니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 내가 또 인간 방법을 썼네. 그리고 이튿날 나갔대요. 나가서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을 했고 끈도 사가에 갔고 다 준비하게 갔다고 말해요. 계획적이라고 그랬대요. 경찰은 깜짝 놀라면서 어째 하룻밤 사이에 마음이 다 변하느냐고. 아니 마음 변하게 원래 내가 목사님 만나가지고 다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감방장이 이래서 근데 그대로 다 이야기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조수 쓰기 너무 좋은 거라 거짓말 하면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검찰에 넘어갔는데 검찰에 있는 경찰관 우리 형제 딱 그 조서를 딱 마치고 난 뒤에 물 한 것 따라 좀 마시고 간증 한번 해보라 했대. 그래야 이제 조서가 경찰 조서 딱 검찰에 넘어갔는데 담당 검사가 딱 보더니 이건 강도가 아니다. 이건 강도가 아니다. 불법 주거 침입으로 바꿔라 하자면. 그러니까 똑같은 이라도 강도 제하고 불법 주거 침입은 너무 다른데 검사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생기고 법을 더 무겁게 하지 가볍게 한 적은 처음이라 하더라고. 역사상으로. 그러지. 이제 그 재판 중에 있는데 이제 교도소 있죠. 또 어느 날 아침인데 이제 그 고기가 나온 날 딱 고기 배라던 사람 딱 보 김형 하면 자기를 알아보더래요. 아, 오래간만이라고 여기 어떻게 왔냐고. 아, 그래 왔다고. 그러면 교도소는 이 사람이 고기를 얼마나 주면 막 한 박에서 가까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방 안에 있는 죄수들이 고기를 다 못 먹어가지고 장조림 만들고 그러면 매일 고기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날도 이제 아침에 또 왔는데 그 고기 주는 사람이 김형 미안해요. 왜? 나 오늘 다른 파트로 가서 이제 고기를 더 이제 줄 수가 없어. 하더라고요. 그러나 재판 받는 날, 아 오늘 나가겠다 믿음이 딱 들어오더래. 그래가지고 그날 재판을 받는데 딱 한 달 만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 반인가 징역 2년 반에 집행유예 3년 할 거 잘 모르는데 그래 딱 한 달만 딱 나와버렸어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라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 일한 그런 일들을 내 삶에서만 말고 형제 자매들에게 분명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이제 이상도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일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뭐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믿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 없어, 믿음 없어가지고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일하는 건, 여러분 기도를 잘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성실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잘나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착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보고 여러분 속에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어제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 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심이 많던 사람이든 어떤 죄인이든 어떤 악을에 어떤 추하든 어떤 엄란하고 어떤 가증한 사람이든지 간에 구원을 받은 그날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책임하고 예수님의 책임이고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한 집에 있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여러분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그런 짓을 했는데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너 사랑 안 할 거야. 너 속 역사 안 할 거야. 네 기도 안 들을 거야. 네가 전도 구원 안 받을 거야. 그런 생각을 막 합리적으로 만들 우리 마음에 넣어서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여러분에게 막이는 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마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역사 안 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다듬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이해가십니까? 확실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에서 하나님 일하셔서 모든 조건을 다 됐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내 속에 살아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도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그 미국에 무전전도 갔던 형제들 전부 다 갈 때 자기 속에는 하나님 역사 안 한다고 믿고 자기는 하나님 일 안 한다고 믿고 다 그랬던 형제들이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하나님 정말 그들의 잠자리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들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그 영혼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야, 내 속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네. 그걸 확인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인간 방법 다 버리고 그게 아마 하나님 여러분 속에 일하는 걸 분명하게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레위기 4장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27절 만일에 평민의 하나가 그렇죠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중에 범할 그 허물이 있었다가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레위기 4장 속죄제사 이야기, 여러분 잘 알지요? 처음 읽는 사람, 오늘 처음 본 이 말씀, 처음 본 사람. 다 전에 한 번씩 다 봤죠? 속죄제사입니다. 이건 구약 시대 때 우리들의 죄가 어떻게 씻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속죄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조건이 제사장 속죄, 해중속죄, 족장족속죄, 평민속죄 네 가지 종류의 속죄 제사가 레위기 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속죄함을 받는 조건이 뭐냐면 평민의 하나가 제사장이나 족장이나 해중이나 그들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도 범하여 죄를 범했는데 그걸 이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이제 속죄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죄인인도 깨닫지 못하면 속죄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할 때 아무 속죄제 의미가 없는데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죄를 깨달을 때 이미 여러분 속에 죄가 살아있어요. 그렇죠? 이해가십니까? 자, 여러분 이제 뭐 어떤 도둑질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자,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 그런 죄를 지었는데 그 지은 죄에 깨우침을 받지 못하면은 죄를 지어도 죄가 여러분 마음 안에 살아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죄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 속에 살아 일을 못해요. 그러나 이제 죄가 여러분 죄인인 줄 깨닫는 순간에 이제 그 죄가 여러분 마음에 살아서 무슨 일이냐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과 나아가는 맞고 여러분 마음을 부담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죄가 그때 여러분 마음을 끌고 다니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속죄 제사는 죄를 범한 사람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죄에 끌려 다니는 사람, 죄에 매여 있는 사람,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 죄로 말미암아 가책을 받는 사람, 죄로 말미암아 두려운 사람을 위해서 속죄 제사가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찬치요. 제가 한 번은 고속도로에 가는데 제 아들 보고 네가 야 영건 네 운전 좀 해라. 그럼 이제 제 아들이 운전하고 제가 뒤에 이제 누워서 하는데 한참 가다가 제 아들이 차를 세우는 거예요 길가에. 그런데 제가 잠 야 왜 이렇게 세우냐 이렇게 경찰이 서라 그래요. 너 뭐 속도 위반했니? 아니 속도 위반 안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경찰관이 왔어요. 내가 참아요. 뭐 우리가 좀 잘못했어요. 물으면 경찰관이 많이 잘못하셨지요. 그럼 뭘 잘못했습니까? 왜 1차선으로 가느냐? 아니 오늘 무슨 날이래? 오늘 현충일이기 때문에 1차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동안 죄를 범해서 1차선을 가면서 현충일날 1차선 가면 안 되는데 제 아들은 몰라 저는 뭐 자고 있었고 그러니까 죄를 범해도 죄를 깨닫기 전까지는 죄가 마음에 왕노릇하지 않은 거예요. 죄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경찰관이 왔는데 내가 뭐 아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경찰관이 많이 잘못하셨지요? 뭐 잘못, 왜 1차선으로 갑니까? 아 왜요? 오늘 무슨 날인데요? 오늘 현충일이라는 거예요. 1차선 가면 안 된대요. 그때 우리가 죄의 깨우침을 받았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죄 아래에 매임받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당당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들이 잘 몰랐습니다. 저는 자고 있어서 제 아들도 그 뭐 현충일로 가는 건 진짜 몰랐거든요. 미국에 있다 이제 와가지고 진짜 현충일은 몰랐거든. 그래야 이제, 아예 또 운전사가 막, 경찰관이 잘 이렇게 해줘서, 그래 이제 막 우리가 지나갔거든요. 완전히 이제 죄가 내 마음에 살아나면서 내가 이제 죄의 메인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그 죄가 하나님과 여러분들 가로막지 못하고 여러분 마음 양심 가책을 주자면 죄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데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을 때 그때 죄가 여러분에게 살아나고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침을 받기 전에 우리가 속죄제사 필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속죄제사는 언제 받느냐면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을 때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한번 따라합시다. 그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여러분들 종종 그러죠. 여러분 막 그 부부지간 싸울 때도 내가 잘했다 해서 막 당당하게 큰 소리 치잖아. 그죠? 그다 자세히 설명도 자면 그때 아 미안합니다. 그러죠? 그 전까지 막 내가 당당하잖아요. 그때는 죄가 살아있지 않고 내가 살았다가 그 다음에 죄가 살아나면서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속죄 제사를 통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죄에 대해서 깨우침을 받을 때입니다. 아멘? 아멘 이해가시죠?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할 때 똑같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도. 언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게 되냐면은 내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써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내가 믿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어려운데 이거 요래하면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 굳이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막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것보다도 기도 안 하고 그냥 집에 많이 있는 게 좋지요. 자매님들 그렇지요? 안 그래요? 그래서 막 남편 돈 잘 벌어가지고 막 기도해가지고 막 응답받아가지고 하나님 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기보다는 막 쌀 싸놓고 살고 그냥 막 전화하면 막 쌀 또 이게 쌀 가져가고 뭐 음식 많이 있고 백화점에 사고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지. 기도에 응답받기를 좋아 안 하는 거지. 그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과 관계를 갖고 싶어서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를 갖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지 못하러 자꾸 하나님의 관계를 형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일어날 때 죄 사함을 받을 때는 내가 죄의 깨우침을 받을 그 범한죄의 깨우침 죄가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속죄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한 속죄에서 아무 필요 없고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뭐가 갖추어져야 하냐면은 여러분의 방법으로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 내가 하는 게 무익하다. 해결되는 것 같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다. 이제 죄를 사함받는 것도 내가 예를 들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의지하거나 예수님 바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통해서 내가 죄를 사함받는 것처럼 믿음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사탄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지 못해 두 가지 큰 일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나는 믿음이 없어. 잘 안 될 거야. 하나님 앞에 믿음을 한다. 하나님 내게 응답 안 할 거야. 역사 안 할 거야. 그 마음을 주고 두 번째 내가 꼭 하나님을 의지 안 해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사탄이 여러분 속에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사실 가운데 한 가지는 이런 문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완벽하게 안 된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 왜 구원 안 받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할 수 없는 해결 안 되는데 자기가 열심히 회개하고 자기가 뉘우치고 그러면 뭐가 될 것 같은 거기에 이제 속아 자기 방법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좀 더 11조 내고 주일 지키고 금식 기도하고 열심히 믿고 십계명 지키면 잘 됐고 제가 사야죠. 그런데 속아서 하는 건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끄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 속에 어떻게 일하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말고도 내 인간 밤 될 것 같기 때문에 굳이 나하고 거리가 먼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제 사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울은 어떤 마음에 하나님 다윗을 세웠지만 자기가 왕이니까 다윗 죽이고 하나님은 자기를 대신해 다윗을 왕으로 세웠지만 내가 다윗만 죽이면 여전히 내 왕위가 지켜질 걸로 하나님의 방법만 자기 방법 하면 될 것 같은 그 착각에 빠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사울이 왜 죽었으면 다윗을 죽였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모사로 쫓겨나서 블레셋으로 갔잖아. 그죠? 그때부터 이제 아기스 왕이 군대를 이렇게 사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면 절대로 사울이 정말 아기스가 다윗을 치러 못하여 아기스가 다윗하고 블레셋 싸워 널 죽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떠난 거 보고 그때 이제 아기스 왕 블레셋 왕 아기스가 사울을 죽이기 위해 쳐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사울은 자기가 자기 왕이 지키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다윗 쫓겨나니 결국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속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면 될 수 있어. 이 문제는 주님이 아니라도 내가 돼.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만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4장의 속죄 제사에서 어떻게 하냐면 만일의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 부중에 보면 그 범한 죄의 첫 번째로 깨우침을 받거든.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속죄 제사를 얻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내가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뭐냐면 내가 인간 방법에서 온전치 않아. 주님이 해야 돼. 그걸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 근데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내가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쓰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사탄은 우리 마음 속에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 내가 하다 보니까 점점 빠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 속에서 나타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우리 속죄 제사에서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는 것 똑 마찬가지로 우리 뭐냐면 내가 인간으로 해서 절대 완벽하게 못한다. 여러분 내 건강 문제나 내 자녀나 내 사업이나 내 가정이나 절대로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로 하나님 하실 때 완벽하지 우리 인간에게 완벽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발견한 거예요. 그걸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하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내가 하려고 애를 쓰고 자꾸 인간의 방법이 내 속에 와서 살아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성경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허무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나 그것을 제물로 삼아 29절에 속죄제 희생의 머리 안수와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그렇게 돼 있죠. 자, 29절에서 그 범한 죄를 속죄제 희생에 암염색에 넘기기 위하여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를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안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죄가 염소에게로 넘어가서 이젠 자기의 죄가 염소가 죄를 가진 것처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속죄 제사를 드리지 반드시 죄를 염소에게 넘겨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정확하게 여러분의 문제가 예수님께로 마음 안에서 넘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애매하게 그냥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오 응답해 주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를 하면 진짜 내 이 문제가 내게 있는가 예수님께로 넘어갔는가 그래서 여러분 속죄 재산 죄가 어린 양에게 염소에게 넘어가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가 있는 어떤 방법 어떤 문제든지를 불문하고 내 마음 안에 그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일을 하시지 내 마음에 문제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은 절대로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죄를 안수했을 때 염소의 머리에 넘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형제자매들 사이에도 그런 걸 자주 보는데 내가 주님께 맡긴다 하면서 여전히 자기 마음에 지고 자기의 고민을 그때 주님이 일할 수 없지만 만약에 내 마음에서 이 문제가 주님께 넘어가게 되면 그때 내 마음이 심히 오는 겁니다. 이제 이상도 내 문제가 아니야. 이건 예수님의 문제야. 내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이 해결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정확하게 그걸 구분해 딱 넘겨지면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아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나이 많은 분들 계시죠? 여러분 장래 이제 앞으로 늙으시면 병들고 힘없으면 그것도 어떻게 사실 됩니까? 나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내 노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만약에 돈을 모아가지고 좋은 아파트를 사고 좋은 집을 마련해 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노후의 것은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라요. 집 마련, 좋은 집 마련하였습니다. 근데 병 들어가면 막 내가 화장실도 먹고 누워있으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어. 하나님이 내 노후를 지키는 것하고 내가 내 노후를 주면 필요가 안 돼서 저는 그때 정확하게 내가 내 노후를 위해서 손끝만한 거 하나 준비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하실 거 믿기 때문에 그날부터 지금까지 내 노후를 내가 손끝만한 거 하나 이제 준비하지 않고 있거든. 내가 뭐 내일을 위해 내 삶을 위해서 그냥 오늘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내 인생 끝나면 다 책임져 주시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맡길 때 내가 믿음이 없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역사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게 마귀가 주는 이야기인데 내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문제는 내 마음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아예 주님이 이루어질 건 믿고 여러분 손을 딱 놓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죄를 안수할 때 죄가 염소의 손에 넘어가고 나면 염소의 머리에 넘어가고 나면 이제 이상한 그 죄가 내 죄가 아니라 염소의 죄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 정확히 알면 이 문제 정확하게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하고 마음에서 주님께 맡겼으면 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이 여러분 속에 일하는데 그게 너무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주님이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번에 대전도 집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물질도 드리고 광고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다 해도 성도들이 와도 개인적으로 복음을 구원 안 받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와서 이제 구원을 받아야지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마귀가 여러분 속에 나 구원 안 받으면 어떡하나 난 마음밭 잘못 갈면 어떡하나 잘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를 줘가지고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갖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음 전하 아예 복음 전하지 안 될 복음 구원 안 받을 믿음을 딱 갖고 있으니까 믿음대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십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주님 나 지금 저 복음 잘 못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예수님 계시니까 난 그냥 입을 벌 때 주님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구원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주님 책임이지 내 책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입을 열 테니까 당신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주님이 살아 일하실 기뻐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 그럼 내가 뭐 말 잘하고 뭐 아무 상관없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여러분 속에 생각나게 해요.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들은 막 생각이 막 팍팍팍 떠오르면 할 이야기가 생기고 또 여러분들 별로 말 안 했는데 그 사람이 깨달으면서 변화받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전도를 위해서 막 뭐 구원의 전도법에서 마음 끊는 법, 뭐 마음 밖 가는 법, 복음 전하고 확신 갖고 분리하고 막 다 왜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여 기뻐하시면 내가 무슨 얘기를 역사할 때 하겠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안 되는 거지. 난 주를 믿고 오늘 전도를 해보겠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졸이는 마음이 없고 구원을 안 받아도 내 책임 아니야. 주님이야. 알겠습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길 내가 진짜 이제는 이번에 믿음으로 주님이 내 속에 역사하는 걸 보고 저 사람에게 내가 그냥 입만 벌여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쉽고 자유로운데 그렇지 않으면 전도하려고 할 때부터 부담부터 생기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막 구원 안 받을 것 같고 그 구원 안 받을 것 같아 여러분 미리 단돌이 하지 구원 안 받을 줄 알고 그죠? 그러다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내가 어떻게 죄에서 안 받는 그 이야기를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한 그 사람도 그 이야기도 구원 받도록 주님이 일하십시오.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도를 하시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 일할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속죄제사하듯이 정확하게 속죄제 희생머리 안수의 죄를 염소에게 넘기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이상도 이제 이 문제는 내 문제 아닙니다. 내 아들의 장래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아들 연구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아들에겐 아버지가 둘입니다.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내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누가 내 아들을 더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나는 아버지인데 내 아들 행복하게 살기 원하지만 나보다 하나님 아버지 노릇하는 게 더 훨씬 더 행복하게 될지. 하나님 저는 오늘 아버지 사표 냅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아버지고 아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참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 아들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마음에서 아버지 사표를 냈어요. 물론 그래도 이제 아버지 하고 제가 아들아 하고 그러죠. 그래 마음 안 좋아 내가 딱 손을 지어버렸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아들을 이끌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특별한 거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 일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키우십시오. 여러분 노후를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어려움을 다른 인간만 막으려 하지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막도록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랍게 역사를 하실 걸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사함 받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속죄 제사를 드리듯이 내가 죄인인지 깨닫듯이 내 방법으로는 온전치 않아. 하나님 해야 온전해. 내가 하는 건 잘못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정확히 하나님 손에 넘겨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마음에서 놓아보십시오. 사탄이 자꾸 막 생각나고 아이고 안되면 어쩌나 막 그러면 아 이게 사탄이구나. 아 저게 신기루구나. 깨달음 그거 안 따라가지 그죠? 저게 사탄이 이렇게 일하는구나. 그래 사탄아 나 오늘부터 망하도록 주님의 손에 맡겼어. 이제 이 땅도 내 문제 아니라 주님의 문제야.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나올 때 이번 여러분 속에 하나님 힘있게 일하시고요. 어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사람 붙여주시고 몇 마디 안 해도 주님이 역사하면 구원받는 거지.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 잘 배워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믿으시고 이제 이번 대전도 집회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에 행복하게 대전도 집회를 했다. 이번 내가 하나님 내 속에 일을 하셨다. 그래 이번에 우리 건축 헌금도 내가 한 게 아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런 간절로 가득 차서 간증하고 주님을 찬양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